집중 분석.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김정은의 선군 정치 지우기.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을 새로운 국가 직책인 국무위원장에 추대했는데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즉 1인 독재체제가 최종 완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이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평가해보고 향후 김정은 체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9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최고인민회의란 어떤 회의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인민공화국 창건 방침에 따라서 1948년 8월에 진행된 북한인민총선거에 의해서 최초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제1기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2016년 현재까지 12기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열리고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3만 명당 1명 비율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687명 정도 되겠습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개정하는 그런 문제, 대내외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문제, 또 국무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중앙검찰소장 이런 사람들을 임명한다든가 소환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예산을 승인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994년과 1998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는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인민회의는 사실 노동당의 거수기, 더 나아가서는 수령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종합적인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상당히 많은 것이 변했는데요. 우선 김정은의 위상이 변했습니다.
네.
그것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던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는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회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됐는데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부위원장은 3명이 내정이 됐습니다. 황병서, 최용해, 박봉주. 이 사람들은 당정군에 걸쳐서 최고 수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남, 박영식, 리수용, 이만건, 김영철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별 내용은 없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5개년 전략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설계도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지 구체적인 전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공화국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기존의 조평통 서기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조직이라든가 인사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앞서도 우리 앵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맞는 그런 회의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바로 조직 개편인데요. 국방위원회 체제를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국무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국무위원회는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원회 기능을 포함해서 통일, 외교, 경제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 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해서 협의되고 심의되고 또 그것을 구체화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장이나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장과 비교해 본다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중앙인민위원장의 수인은 김일성 주석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리고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방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국가주석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관할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중앙인민위원장은. 그러나 이번에 이제 헌법개정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이 됐는데 김일성이 가졌던 주석의 권한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국방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표시를 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한다. 그래서 국가 대표로 선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주석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국방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네.
이번에 비록 국방위원장이 폐지되고 국무위원장이 되면서 권한이 대폭 확대된 건 맞습니다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김영남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갖고 있었던 권한만큼 막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은 수령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북한 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수령으로서의 지위 또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일 시대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 국방위원회는 폐지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사실상 폐지가 됐고
네.
이제는 국무위원장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네.
그래서 명실상부한 김정일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에서 제1비서를 떼어버리고 노동당 위원장에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국가직위도 그에 걸맞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떼어버리고 국무위원장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상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김일성 김정일과 버금가는 권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신설된 국무위원회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요. 과거와 비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국무위원들로 임명한 사람들을 면면을 보게 되면은 최용해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박봉주도 상무위원이고 황병서도 상무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노동당과 내각 또 인민군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기존의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영식이라든가 김원웅, 최부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리수용, 리용호 이 사람들이 다 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방위원회는 리수용이라든가 리용호 같은 사람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국무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새로 포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외교에 많은 방점을 찍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이제는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네.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박영식을 인민무력상이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인민무력부가 인민무력성으로 지위가 변화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월 3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에 축하 평양시 군민대회에서 축하 연설을 한 박영식 대장의 직책을 종전의 인민무력부장에서 인민무력성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과거에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있었던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각 소속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명칭이 그래서 인민무력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박영식은 인민무력상으로서 국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김정은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또 이것이 내각 소속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내각 총리 박봉주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민무력부는 북한에서 군사 외교라든가 군대 후방 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각이 경제 건설을 함에 있어서 군부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인민무력성을 내각으로 편입시켜주면서 내각과 협조를 잘해라. 이렇게 교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인민무력성은 당이나 내각의 양쪽에서 지금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좀 약화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개편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조평통은 그동안에 조선노동당 산하기구인 통일전선부가 있습니다.
네.
그 통일전선부 내에 하나의 기구였었거든요. 근데 이 조평통이 국가기구로 격상이 돼버린 겁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이 조평통이 이전의 조평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조평통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앞으로 김정은이가 통일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남북 대화 과정에서 경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 나가는데 북한에서는 조평통 무슨 책임 참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북한은 노동당에서 이 조평통을 떼어서 국가기구로 만들면서 앞으로 남북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 경 문제를 가지고 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남 대화 공세를 펼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5개년 전략은 김정은이 지난달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인데요. 구체적인 목표 수치 등 이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네.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서 박봉주 총리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각은 당의 병진 노선을 틀어주고 에너지 문제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 부분인 기초공업 부분을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고 또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서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미건조한 또 이전에 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정도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년 내에 뭘 얼마만큼 증산시키겠다든가 일테면 농업 생산 또 경공업 생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년 내에 과연 북한이 경제 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수치화시켜서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번 회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일각에서는 대관식의 완결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1인 권력구조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당정군 전 분야에 걸쳐서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수령으로서의 정당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9개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령의 권위를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일종의 북한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수령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고 따라서 과연 김정은이가 신적인 존재가 됐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또 수령이 된 것 중요합니다만은 못지않게 법적인 제도적인 지위를 갖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필요한 절차가 이러한 각종 지위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수령의 지위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 중에 좀 의아한 게 있더라고요. 28일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최고인민회의 녹화 중계를 보면 김정은이 회의 진행 중에 조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편집 실수로 전파를 타고 말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2015년 4월에 회의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이 됐습니다. 물론 졸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의 중에 눈을 감고 졸았다. 감히 수령 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네.
근데 김정은은 물론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한 5초 정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잠깐이나마 졸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령의 어떤 면모로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아마 이런 것을 갖다가 수령이 너무 잠을 못 자면서까지 인민들을 돌보느라고 피곤해서 졸았다. 그렇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주민들은 다른 또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선전선동부 일꾼들, 그러니까 관계 일꾼들이 처벌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런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녹화 중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편집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관계 일꾼이 놓쳤다고 하는 것은 문책받을 만한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응이 저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죠.
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야 졸았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내뱉을 수도 없습니다. 수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은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정부는 인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내심으로는 또 다 알지 않겠습니까? 혹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까지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연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1인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병진 노선을 포함해서 자신이 구상한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보유를 위해서 핵 개발은 더욱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제 보유를 위해서도 핵 개발을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김정은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핵 개발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은 수령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대항할 엄두를 못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당분간은 대항 세력이 부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대한 사상이라든가 대한 세력이 없는데 이렇게 또 완전한 의미의 그런 독재 권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상이라든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북한 체제를 전망해 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